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주의 날입니다.
사람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는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는구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리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또 빵 일곱 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엘리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의 어떤 것도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올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여어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유를 써서 너희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더는 비유를 써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버지에 관하여 말할 때가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구도 선생님께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여쭈어보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갈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벌써 왔다. 너희는 나 혼자만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치셨지만 아직 육신적인 제자들은 처음에는 질문도 하였지만 이제는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며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결국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야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을 듣고 저들의 앞길이 성령의 지도에 있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이지만 마침내 예수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들도 이길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3장 7절에 하신 바 있지만 사실 예수께서 당장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이해하도록 애쓰신 것이 분명하지만 어려워하는 대상에게는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해의 어려움은 어떤 것보다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이유였음이 가장 분명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땅의 가치로 이해하는 거지요. 예수도와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이해관계는 서로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25절 상반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는 산고의 고통, 아기 낳는 고통을 21절에 그리고 더 넓게 보면 15장에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25절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이해 관건도 때가 이르면 이지만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신 것을 제자들이 넘겨받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땅끝까지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6절인데 제자들과의 이 다락방 교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이미 다섯 번씩이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4장 13절, 14장 14절, 그리고 15장 16절, 16장 23절, 16장 24절이죠. 그러나 역시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께서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직접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에 하신 말씀 역시 당시 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8절인데 이 한절 속에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의 구속의 역사와 과정을 이 한절 속에 모두 담고 있고 이 말씀은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재림도 전제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도 자신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구속의 역사를 모두 말씀하시자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예수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29절인데 사실 누구에게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유는 더 어려운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0절인데 사실 이 고백도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가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나는 순서로 성경 전체의 신앙 논리와는 다소 모순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16절 하셨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도의 구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30절 상반절에 라는 제자들의 고백은 영적인 신앙 고백이기보다는 이성적인 납득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0절 하반절인데 주님께서 사람이 질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는 투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깊은 심령의 고백이기보다는 제자들의 단순한 이해 정도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답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차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런 종류의 이해로 큰 소리치던 베드로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라는 말도 사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족한 이 고백은 지금 예수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의 모순입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는 내용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도께서 저들의 고백을 부정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역시 흩어지겠고 그래도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비록 제자들이 다 실족하여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겼던 것과 같이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덧붙이고 계시고 이것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냐? 31절인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만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반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2절 상반절인데 이미 미래에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이 고독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도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철저한 고독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대우와는 다르게 그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 하반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천국 백성이면 당연히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에서도 잃지 않을 약속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 남을 제자들을 염려하여 그들의 주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을 덮고도 남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상반절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 기도하시기 전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이 한마디로 결론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평정을 잃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순종하고 따르려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제자의 삶의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4장 27절 상반절에 엄청난 격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담대하라 도전하십니다. 담대한 용기는 확신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이 이 담대하라 하시는 도전은 복음의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라는 격려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라는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 대상과라고 하는 어둠의 세상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I have the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Of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이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Love of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서 계셨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그때 악마가 와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팠답니다. 악마도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마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또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주는지 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악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거기에 꼭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도록 막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